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를 따라 살며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지아 자매님.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럼요.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형이 동생을 죽게 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찬양을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과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검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맞아요. 먼저 가인과 아벨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 각각 다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즉 가장 소중한 걸 드렸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차이였던 걸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군요.
오, 맞아요. 예배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 감사인데요. 아벨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겉으로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겠어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하자매님 혹시 누군가와 비교해서 마음 상한 적이 있을까요?
그럼요. 친구가 더 잘 나갈 때나 누군가 칭찬을 받을 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아닌가 싶을 때도 많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노했어요.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을 볼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조심하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기 전에 늘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가인은 안타깝게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말죠.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 그것도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마음의 문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면 미움이 쌓이고 결국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저도 가끔 정말 화가 나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후회하는데 또 그 순간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공감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저도 연습해볼게요.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기.
우리 내 맘찬 가족분들도 분노가 올라올 때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정말 너무 뻔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떠돌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가인을 해치지 말라는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큰 잘못하면 끝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자꾸 실수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 포기 안 하시겠죠?
그럼요. 지하자매님도 저도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내 맘찬 가족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이 저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게 다가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하자매님 오늘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저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며 예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화가 날 때 또 미움이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정확합니다. 우리 함께 연습하고 순간마다 마음을 잘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내 맘찬 가족분들 중에도 혹시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엔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내 맘찬 가족분들도 오늘도 내일도 아벨처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죄의 유혹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따라가며 함께 들으시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서머리 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네. 또 요즘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도 보고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수많은 공격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인을 떼시는 그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성경 마지막 책을 읽고 계시네요. 네, 이단의 공격이 항상 있었죠.
네.
항전이 있었고, 또 기독교는, 교회는 응전했습니다. 아, 반응해서 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숙해졌고, 또 교회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우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만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는 그리스도 편재론자들이 주장하는 반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랬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연합해 있으니 두 본성 중 어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그런 곳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인성도 모든 곳에 편재한다. 지금도 이곳에 계시다. 뭐 이런 주장을 살펴봤어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본성 중 어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그런 곳이 없으려면 두 본성은 둘 다 유한하든지 둘 다 무한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본성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지만 무한한 본성은 유한한 본성 속에도 완전히 존재하고 그 바깥에서도 완전히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본성과 무한한 본성이 동시에 있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그런 그분의 인성은 어느 한 곳밖에 있지는 못하지만 무한한 신성은 그의 인성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바깥에도 있고 또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편재론자들의 이 반론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반론을 또 이어갔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인성이 있는 곳에는 신성과의 분리가 없겠지만 인성이 있지 않은 곳에는 신성과의 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완전한 연합이 깨진 거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 속에서나 인성 바깥에서나 완전하며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네, 이들의 세 번째 반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적 속성들이 없다면 그와 성도들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예, 그리스도의 신성이 특별한 것처럼 뭔가 그분의 인성도 특별하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건데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재론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인성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기 어디에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전제도 잘못된 게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적 속성이 없다고 해도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 말고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반론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차이는 본질상의 차이가 아니라 속성과 은사의 차이다. 왜냐하면 신성이 그리스도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거하기 때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이어서.
네, 이 반론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차이가 본질상의 차이든지 아니면 속성과 은사의 차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논지 자체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본성들 간의 연합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 간의 신비한 위격적 연합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연합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간이 연합한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한 인간. 이제 그런 분이죠. 그분은. 네. 우리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연합으로 거하시지는 않아요. 그분께서. 결국 그리스도 편지론자들의 오류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어떤 것들이었어요?
네, 가장 먼저는 네스토리우스 이단처럼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분리시킨다라는 것이고,
네.
다음은 유치케스 이단처럼 그리스도의 두 본성들을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둘을 뒤섞어버린다라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삼위를 확증하는 성경의 본문들의 증거들을 약화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참사람됨을 무시했던 아리우스 이단이나 삼위를 부인하고 단일신론을 주장했던 사벨리우스 이단 등을 공격하는 거룩한 무기를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48문의 세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나로 넘어갔죠. 우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에는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한 것과 우리 성도들과 관련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관련해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에는 아버지의 영광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또 그분에게 천상의 나라가 있는 것이 합당하며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 우리와 관련한 것들에는 첫 번째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를 위한 목적 두 번째는 우리 역시 하늘에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일,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4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문.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입니다.
네. 지난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 특별히 이제 우리를 위한 목적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거죠.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것에 대해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여기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네.
디도서 3장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아멘. 여기에 하늘로 올라가심은 없지만 아, 그 말이 빠져있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과 관련한 우리를 위한 승천의 목적,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것과 관련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령기자님 읽어주실까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 이전에도 이후에도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가 승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었다입니다.
네. 일단 첫 문장 중 앞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 이전에도 성령을 주셨다. 요건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여 죽이죠. 그리고 참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예, 그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셨던 거죠. 분명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도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러니까 부활하여서 승천하기 전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 이 말씀을 보면 부활 이전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까 다윗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을 분명히 받았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창세로부터 성령의 영향이 교회에 베풀어진 것은 육체로 나타나시고 후에 인성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때도 성령을 베푸셨으나
네.
오순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정도로 풍성하게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는 성령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베풀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베풀어졌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한 승천의 목적까지 마쳤고요. 48문의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사무엘 형제님,
네.
우리도 승천할까요?
네, 승천하죠.
아, 그런가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간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승천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승천할 것임을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승천할 거예요, 우리.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승천하고 우리도 승천해? 승천 같이 하네. 그런데 같을까? 아니, 뭔가 좀 다를까? 자,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방금 전 읽었던 말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같은 점이 이 말씀에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 동일한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점이 같은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한 걸로 보면 그분과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점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둘을 합치면 우리가 영광이 있는 곳에 같이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의 승천의 같은 점이에요. 다른 점은 뭘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덕으로 승천하신 반면에 우리의 승천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말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창세기 5장 24절, 열왕기하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말씀을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도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 두 분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두 사람 있는데 예, 중간에 이런 표현을 넣으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예.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는 올라간 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승천이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지만 우리는 승천하여 그분의 지체가 될 것이라는 점, 이것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 승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말하자면 머리와 그 지체들의 적당한 간격은 승천에서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그분은 머리, 우리는 지체잖아요.
네.
승천에서도 그런 간격 사이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승천은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가 승천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승천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사님, 그 다음 다른 점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전부가 승천하신 것이 아니지만
네.
우리는 전체가 다 승천할 것입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을 앞두고 완전히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성에 관해서만 승천하셨지 신성은 승천하시지 않고 땅에 여전히 계시니 전부가 승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유한한 본성, 그러니까 인성밖에 없으니 우리는 전체가 다 승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과 우리의 한 가지 본성, 그걸 비교하면서 승천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생각해냈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8문을 마치고요. 49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네, 49문의 질문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건데요. 네. 이거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는 뭐냐? 예, 49문은 그것에 관한 내용이죠. 열매. 7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심. 이게 이제 그리스도 승천의 열매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중에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능력과 공로를 받으셔서 아버지께 간구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뜻, 그분의 어떤 목적, 고귀한 생각들, 이게 뭘까요? 그건 당신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영접받기를 바라시는 것, 그겁니다. 그분의 신성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두 본성 모두 다 그런 뜻을 갖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성부,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건 그 아들의 보상을 우리 죄에 대한 충분한 속죄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한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뜻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승천의 열매 첫 번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의 뜻이군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네.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무슨 내용으로 간구해? 뭐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제 그거죠. 이것과 관련해 반론이 있습니다. 사무령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도 아니 그의 강림하심 이전에도 간구가 행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승천의 열매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도 간구가 행해졌느냐, 기도가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간구는 그의 승천 이후에 행해질 간구, 보좌 우편에서의 간구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성도들이 미래의 희생 제사의 근거에 죄가 씻음을 받고,
그렇죠.
또 성령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장차 행해질 간구에 근거한 간구였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신약의 구원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구약의 구원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아니 그분은 오실 구원자로서의 예표로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자였어. 우리랑 똑같아. 이거죠. 구약 아래에서도 중보자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당신의 희생제사의 가치에 근거해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성부께서도 장차 베풀어질 희생제사의 가치에 근거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로 구원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천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맞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승천하셨으니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도 승천하는 것이 당연할 테니까요. 네, 바늘 가는데 실 가는데가 아니라 머리 가는데 몸 가는데 뭐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느냐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영화로워지셨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승천해. 이것도 중요한데 그럼 승천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입니다. 이 승천의 열매 두 번째 것에 관한 반론도 있네요. 사무령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에녹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승천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 아니다입니다.
뭐 사실 이것도 이 앞번에 했던 반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같은 거예요. 오늘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엘리야와 에녹이 승천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승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승천에 근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승천 덕분에 엘리야도 에녹도 승천한 거야. 자, 그리고 뭐 이 반론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만일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인의 원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니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지 않는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죠. 성부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분의 손에 두셨습니다. 만일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손에 우리들에게 줄 것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예, 그분이 승천하셨고 거기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나라의 시민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야. 이게 중요한 열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 나머지 것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 가운데 사무엘 형제님께서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또 뭐 묻고 싶은 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예,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에녹과 이제 엘리야의 승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이 강렬하게 남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 우리가 구약은 뭐 율법, 신약은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가 꽤 많은데, 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못됐구나.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의 성경의 포괄적인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은 그것의 근원적인 구원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머리에 좀 새기게 되고 마음판에 또 제 가운데 지금 모순되어 있었던 점들이 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것 이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세상에. 그러면 그 세상이라는 것은 신약의 세상, 구약의 세상 다 포함이 돼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도 않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구약에서 드려진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제사의 예표였잖아요.
네.
결국 그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것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진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지만
네.
사사기에 삼손에게 나타나는 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천사라든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 천사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죠.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율법과 복음은 두 개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픈 걸 모르면 의사한테 안 가겠죠.
네.
그래서 이 아픈 것,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로 죽어 있구나, 이걸 모르면 복음,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죠.
네.
결국 그 이야기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분이 필요해. 그리고 복음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복음이 아니고는 나는 절망적인 존재야라는 걸 깨달아야지 복음이 복음인 것이 되지. 그럼 그걸 어디서 깨달을까요?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과 율법이 두 가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유익하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네.
율법은 율법만 있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소망이 와야 되는데 그때 복음이 더해져야지 이제 율법은 완전해지는 거죠. 두 가지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치제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안전하고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